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읽었던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누가복음을 보시면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가 이 서신을 쓴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난 다음에 세례요한의 잉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잉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부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소개되고 이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 다음에 항상 예수님의 이야기가 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 앞서서 언제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사람, 멋진 조연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빛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어떤 삶의 여정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찬양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요한이 활동했던 시기와 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7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는 2장에 나왔던 호적하라 명을 내린 아구스도에 이어서 로마의 황제가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 이어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말하는데, 헤롯 안디바와 그리고 이어 나오는 빌립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훗날 세례 요한을 참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루사니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유대의 총독으로 소개하는데, 헤롯 안디바와 빌립의 아버지, 그러니까 헤롯 대왕 사후에 이 헤롯의 아들들이 헤롯이 통치했던 땅을 나누어 다스리게 됩니다. 그중 아들들 중에 아켈로라는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물려받는데 그는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고 가혹하게 유대인과 사마리아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수 관계였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협력해서 황제에게 호소를 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결국 2년 만에 이 아켈레오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로마의 행정 장관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게 되는데 빌라도가 로마가 파견한 유대의 다섯 번째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재미있는 것은 훗날에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로 이 헤롯 안디바를 책망하는데 헤로디아는 원래 위에 나온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헤롯 안디바와 결혼을 한 것이죠. 헤롯 안디바는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와 결혼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이 그 당시에는 비일비재했고 권력을 위해서라면 이혼을 하는 것이 흠이 되지 않고 정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옵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사위인데 좀 신기한 것은 이들이 대제사장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고 장자가 대를 이어서 죽을 때까지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대제사장의 임명권이 총독에게 있었고 이 대제사장의 자리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익에 따라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정치적으로나 또 신앙적 종교적으로나 이 시기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던 때였고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을 휘두르면서 각자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고 이 백성들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힘과 권력이 최고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합니다. 2절을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임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그리고 광야에 임했습니다. 당시 신으로 숭배되던 로마 황제도 아니었고 또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권력을 내세웠던 그런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종교 지도자로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던 어떤 대제사장들에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디베르나 또 빌라도 그리고 헤롯이나 빌립과 같은 자들이 세상과 역사를 이끌어가는 어떤 주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이나 궁전이 아닌 요한에게 그분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배워야겠습니다. 겸손과 또 순종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것이죠. 세상은 힘과 권력에 의해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세상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더욱이 말씀이 임한 곳이 어디입니까? 빈들이라고 말하는데 빈들은 이 4절에 나오는 광야라는 말과 같습니다. 1장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시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요한은 빈들에서 광야에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이르기까지 거친 광야에서 요한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합니다. 이 광야는 척박한 곳이죠. 궁전과 성전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임합니다. 척박하고 힘든 곳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기에 최고의 장소가 광야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할 수만 있으면 권력을 잡고 또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종교 제도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광야라고 생각될 때 그것은 낙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조로의 기회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라고 사실 우리가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신분이 높다고 또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또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을 들어 하나님 쓰시는 것이죠.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케 하시는 것이고 요한도 이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봅니다. 죄인을 변화시켜 사용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복음의 능력입니다.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삶의 진짜 문제가 죄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저 위에 언급한 사람들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것 같고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렇지 못한 나는 자꾸 쪼그라들고 비참해지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내 상황과 형편이 나의 어려움이고 내 인생의 큰 문제인 듯한데 진짜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진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어서 말씀합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는데 옷 두 벌 입는 자는 한 벌 나눠주고 부과된 세금 이외에는 거두지 말고 또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다른 방식이죠. 누구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혼을 밥 먹듯이 합니다. 누구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죄가 없는 사람을 거짓 고발합니다. 누구는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잔인하고 잔혹한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그저 종교적이고 어떤 예전적인 것이 아니라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이렇게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삶이 달라지는 것이고 세상과는 다른 어떤 기준, 세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권력을 얻고 쟁취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또 정결하게 또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한 일만큼 어떤 대가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을 군림하고 그들 위에 서서 뭔가를 쟁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고 더불어 같이 이 행복을 누리는 이런 삶이 회개에 합당한 어떤 삶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이런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